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네, 오늘은 밀온 리버티 3강 이 책으로 하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풀기 위해서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재밌는 이야기 한다 했는데 저번 강의 전부 다 재미는 개뿔, 재미는 없는 사회보호법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원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이제부터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항상 진짜 실없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밀이라는 사람의 책을 또 분석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시 분석한 CL10의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밀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순수의 시대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순수의 시대 다니엘 데이 루이스랑 미셸 파이프가 나오는데 그 미셸 파이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인으로 뽑히기도 했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셸 파이프가 거기서 영국의 백작 부인으로 나오는데 그때 시대 배경은 19세기, 즉존 스튜어트 밀이 살았던 시대와 거의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다니엘 데이 루이스, 이제 줄여서 루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루이스가 그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를 맡은 사람이 그 가위손의 누구죠? 예, 위노나 라이더. 위노나 라이더랑 이제 루이스랑 약혼을 해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의 어떤 축하를 받으면서 이러는데 거기서 위노나 라이더는 되게 이제 순진한 척하고 이렇게 순수한 듯한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잘 돼가고 있는데 곧두 가문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위노나 라이더의 사촌인 미셸 파이프가 영국에서 백작이랑 살다가 둘이 불화가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백작이 이제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미셸 파이프가 미국의 친정으로 돌아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어릴 때 비록 이제 개구작인 시절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랑 이제 미셸 파이프랑 놀았지만 크고 나서 딱 보니까 한눈에 이제 반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수더문한 약혼녀와 달리 이 백작 부인 미셸 파이프는 아주 섹시하고 매혹적인 그런 외향을 지니고 있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둘이 사랑을 키워갑니다. 근데 이제 미셸 파이프가 서로 이제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기는 이혼을 하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랑 이제 그 새로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걸 암시했는데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거기에서 변호사로 나오는데 친족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가지고 이혼을 단념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백작 부인인 미셸 파이프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위노나 라이더랑 약혼한 있으니까 이제 결혼까지 골인하고 몇 년이 지났죠. 근데 다시 미셸 파이프가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둘이 이제 바람을 피운 거죠. 근데 뭐그 영화상으로는 적어도 이제 플라토닉한 바람만 계속 피우고 있어. 그 영화에서 가장 에로틱한 장면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다니엘 데이 루스와 미셸 파이퍼의 그 손장갑을 벗겨서 그 손에다 막 키스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나 그냥. 그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에로틱하게 찍어가지고 그냥 손장갑 벗기는데 다른 곳을 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토닉 러브한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 그 부인이 위노나 라이드가 알아챈 거죠. 알아채가지고 그둘 사이를 교묘하게 이제 갈라놓고 다시는 못 만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백작 부인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못 만나다가, 결국 이제, 그 백작 부인과 이제 한60 정도 돼가지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포기하고, 지팡이를 집으면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동시대인인데, 그 순수의 시대라는 제목은 되게 역설적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순수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순수한 자기 열정에 따르지 않고 주위의 간섭이나 어떤 친족 가문의 체면 이런 것들에 얽혀서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의 기록인데 이존 스튜어트 밀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존 스튜어트 밀이 그 해리엇 테일러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해리엇 테일러는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마치 백작 부인과 마찬가지로.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은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 집으로 가서 남편과 그 부인과 존 스튜어트 밀 셋이서 아주 재미있게 사이좋게 십몇 년간을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둘이 바람핀다 막 이렇게 세간에 소문이 나도 존 스튜어트 밀은 나는 세간의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 사이에는 전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없다. 즉 플라토닉 러브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플라토닉 러브를 십몇 년간 이어가다가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깊이 애도한 뒤 결혼에 골인했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그 부인이랑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해리엇 테일러 부인이 다들 높은 지성의 소유자였고 사회 문제를 토론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 자신의 자유론을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했던 거죠. 친족의 어떤 간섭 이것은 나의 자율성의 발전에 전혀 저지선이 될수 없다. 나의 그 해리엇 테일러 부인과 둘이서 플라토닉하게 러브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악을 가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평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만나겠다는 아주 그 지행 합일이 되는 그 삶을 살았고 둘이 그 미리 그 부인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인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그 무덤 앞에다가 집을 잡아놓고 맨날 이렇게 무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또곧 따라갔죠. 그래서 둘이 나란히 묻혔는데 이제 좌파 연구가들은 미리 해리엇 테일러 부인을 만남으로써 상당히 그 사회주의 사상에 물론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라 그 영국 그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에 상당한 그 호감을 보인 거죠. 후기 밀이. 네. 이 사람 젊었을 때는 그 제임스 밀과 벤담의 그 캠프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그 소유주의적 개인주의, 그 보호민주주의 이런 어떤 전통적인 우파 자유주의적 입장을 띄었는데 해리엇 테일러를 만나면서 남녀 평등의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사회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게 되고 또한 교육이나 그 밖의 재분배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절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경제학 원리 이런 것인데. 이 정치 경제학 원리에서는 이전에 대의정부론에서 주장하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 연구가인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은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의 미모에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맛이 가버렸다 후기에는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게 이 제대로 짱 했으면 우파 자유주의자 사상가로서 아주 일관된 유지해서 독보적인 존재에 올라있었는데 미모에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 맛이 가버려가지고 일관성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개탈을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하이에크가 맛이 간것 같고 밀은 아주 영향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밀이 책을 이제 쓸 때마다 나는 아내의 이 도저히 말로는 치하할 수 없는 어떤 지성적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 또한 밀이 자유주의자였던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질적 쾌락주의자였다. 이 점에 있어서도 순수의 시대에 나오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랑 차별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일단 자유주의자가 아니어서 친족의 의견에 간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둘째로 미셸 파이프랑 만나가지고 손에 뽀뽀하는 그 이상의 일을 별로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은 해리엇 테일러 부인과 이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지성적인 토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성의 예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막 토론하면서 남녀 관계에서도 질적으로 달리하는 쾌락이 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육체적인 쾌락은 1차적인 것이고 보다 고차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그런 남의 아내를 플라토닉 러브하는 것에서 성공적인 결말로 골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다른 유부녀 유부남이랑 지성적인 그 플라토닉 러브를 해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앞에서도 말했었듯이 철저하게 전적으로 실 없는 소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렸으니까 5장 개별성을 아주 간략하게만 보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2 개별성은 사회의 관습과 대별되는 것이다. 전통과 관습은 지혜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혜는 좁은 경험 내에서만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지혜를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 거죠. 문단 5. 엔슈츠는 미리 전통의 맥락과 역할을 무시하고 개인의 특이함을 추구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밀은 관습 전통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특이함이 그래서 자기 발전의 자유스러운 추구가 봉쇄당하지 않으면 특이한 것도 있고 뭐 것도 있고 아주 이렇게 다양했을 그 결과 그래서 그 특이한 것이 있는 사회는 다양성이 있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옹호하는 사회라는 어떤 징표로 보았던 거지 특이함 자체를 목적으로서 추구한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특이함은 영어로 eccentric이라 그러는데 ECCENTRIC 뭐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이센트릭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네는 개별성의 발달이 아주 만개하였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단 6. 개별성이란 이상은 엘리트적인 관념은 아니지만 엘리트에게는 특별한 역할, 즉 새로운 실행을 시작하는 역할이 있다. 밀은 동시대 대중의 삶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통상의 사람들이 빠지는 권위주의적 해결책 대신에 엘리트가 새로운 삶을 실행하고 보여주고 설득하여 새로운 길의 제시를 통해 이를 바꾸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문단 7에서 결국 밀은 개별성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 개방사회,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문단 9. 자유와 개별성의 관계는 개별성이 자유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적 관계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의 개별성에 대한 강조는 밀의 자유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성을 옹호하지 못하는 체제는 자유의 핵심적 일부를 잃어버린 체제이고, 개별성을 충분히 만개시키는 사회는 자유의 질서가 잘 지키고 있는 사회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개별성과 공리주의, 밀의 공리주의 역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개별성은 질적으로 우월한 가치로운 쾌락, 이것을 즐길 수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즐거움은 개별성의 추구와 자유의 향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획득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방금 읽었던 것이 이때까지 논의했던 밀의 자유론과 공리주의에 대한 화해, 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는가. 제가 번역한 공리주의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밀이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공리주의는 질적 공리주의고, 그 질적 공리주의는 여러 가지 쾌락들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은 무한정 계속된다 할지라도, 불로 불사의 약을 먹어서 무한정 계속된다 할지라도, 70살 만에 죽는 사람의 삶보다 아무리 그 쾌락을 다 합쳐도 그 70살 만에 죽는 영예롭고 가치로운 어떤 특정한 삶보다 우월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벤담의 공리주의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 매우 비루하게 산단 말이죠. 비루하게 살아서 뭐 깔짝깔짝 쾌락도 깔짝깔짝이고 그런데 일단은 모든 사람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떤 식물인간 상태나 고문당하고 있는 어떤 불쾌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논외의 상태로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은 언제나 죽는 것보다 공리가 플러스라고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안 그러면은 공리주의 내에서 어떤 사람들의 살인, 무차별적인 살인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0이 아니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벤담의 쾌락주의에 의하면은 최고의 지성, 그래서 아인슈타인처럼 음악도 즐기고 인류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과학적 업적도 남기고 자기 자아 실현도 하고, 거기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부인과 불화가 있었지만 부인과도 존 스튜어트 밀과 해리어 테일러처럼 아주 역사의 길이 남는 인고 커플로 남았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매일매일 똑같은 단순 노동을 하고 어떤 도덕적 수준도 낮고 적자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둘다 70살까지 산다면은 분명히 쾌락의 양적 우위는 그 아인슈타인형 인간 쪽에 있지만, 만약에 이 비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로불사의 약을 먹는다면은 어느 순간에 그 비루한 사람의 삶의 쾌락의 합이 그 아인슈타인형 인간의 쾌락의 합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밀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넘어설 수가 없어. 은메달 100개 모아봤자 금메달 하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질적이라는 것이 완전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닌가. 그리고 밀은 다소간 어떤 덕의 윤리학의 특징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문단 12에서 행복이란 말로 미련 어떤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고, 분명히 그런 해석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질적 공리주의는 다원적 공리주의, 무와 같이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 무엇, 무엇이 있으며,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 윤리학이다. 이렇게 보면은 즉자적으로 살고 도덕성이 전혀 없고, 자신에게 즉자적으로 어떤 그 좁은 경험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는 그런 사람의 삶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명된다고 해서, 그것이 덕을 갖춘 사람의 어떤 고차원적 쾌락을 즐기는 삶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죠. 미래의 이제 고차원적 쾌락은 아마도 그 해리어 테일러와 사랑도 나누면서 지적인 토론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런 자아실현적 삶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것으로 미래의 질적 공리주의가 벤담주의자들의 공리주의 이론으로부터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유에 대한 미래 용어와 미래 공리주의 간의 하애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미래의 공리주의 내에서는 자유를 침해하고 개별성의 발달을 봉쇄당한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의식 상태에 가 고양되었다. 사디스틱한 쾌락을 누리거나 자기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쾌락들, 이런 것들은 이미 동메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엄청 잘 추구하는 사회는 동메달만 계속 따는 사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자유로운 어떤 상황, 자율적인 상황에서 개별성을 만개시키고 자아실현적인 고차적인 쾌락을 설득과 유도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 질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저열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래의 질적 공리주의에 있어서는 자유의 보장이 핵심적인 체계로 장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옳은지 그런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해석을 채택하게 된다면은 미래의 공리주의는 다원공리주의로 미끄러지게 되고, 미련 적어도 덕의 호소, 즉 개별성에 대한 호소,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어떤 호소라는 증명을 부담을 더 안는 새로운 이론으로 성립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은 공리주의라는 책에서 분명히 어떤 쾌락이 고차적인 쾌락인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의 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갔는데, 여기서 다양한 예를 다루지를 않았어요. 무릇 윤리학자라면은 예들을 좀 다뤄줘야 될 텐데 예를 다루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리주의에 보면은 두 가지를 다 겪어봤는데 비루한 쾌락을 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조건이 아니었고 어떤 사회적인 압력과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 자체가 별로 근거가 없죠. 분명 판정을 했는데 판정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A, B의 판정 중 자신의 취향에 맞는 B 판정만을 고른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의 판정이라는 그 기준 외에 새로운 독립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의 어떤 판정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각의 근거로서 밀은 다시 자유라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개념, 개별성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어떤 덕의 윤리학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단순히 이제 경험자가 판정한다는 것만으로는 포괄적인 질적 공리주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존 스튜어트 밀도 그 해리엇 테일러 부인과 죽을 때까지 플라토닉 러브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육체적 운우지 정도 나눌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은 무엇이 고차적인 케라이고 저차적인 케라인지 일도 양단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영역 지역 구분 지어 가지고 이것은 고차적인 케락, 이것은 저차적인 케락이라서 하나의 케락이 아무리 모여봤자 다른 케락을 능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균형 잡힌 삶에 대한 평가를 올바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쇼펜하우는 역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철학자죠. 근데 쇼펜하우의 동시대에 어떤 장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르티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부인과 결혼도 하고 자기 어떤 장인적인 활동에 무엇을 만드는 활동에 자아실현도 적당히 하면서 그렇지만 뭐 역사에 이름을 전혀 남기지 않았죠. 그 시대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 가면서 애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쇼펜하우랑 비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고차적인 쾌락은 어떤 1급의 실현물, 자아 실현물들을 낳는 것이라 본다면은 분명히 쇼펜하우가 금메달을 많이 땄기 때문에 그 도공의 삶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만 쇼펜하우의 삶은 대단히 우울한 것이었단 말이죠.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그때 당시 독일 사교계에서 유명한 그 문인이었는데 괴테가 자기 어머니한테 대거의 아드님은 장차 훌륭한 철학자가 되어서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쇼펜하우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면서 같은 집안에 두 명의 천재는 있을 수 없다고 소리치죠. 쇼펜하우가 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후세에 알려지게 될 것이오라고 소리쳤다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게 완전히 오이디프 콤플렉스를 넘어서서 이게 완전히 다른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여자 일반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쇼펜하우너는 집에서 이제 파리만 잡으면서 이제 친족이 물려준 어떤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가지고 연명하면서 계속 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을 혐오하고 막 우울한 비관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헤겔과 대립했는데 헤겔 때문에 쇼펜하우는 잘 팔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말년에 가서 좀 유명해져가지고 남대로 이제 쾌락을 즐기다가 유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사람의 삶 중에 뭘 택하겠느냐 하면은 상당히 고민된단 말이죠. 이게 쇼펜하우 삶이 그렇게 균형 잡힌 삶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질적 공리주의를 원리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어떤 쾌락들 사이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질적인 차이는 두 가지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판정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다. 고차적인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차적인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공리주의적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목표다라고 하는 그 원리적인 명제를 이런 가장 구체적인 삶에 적용시켜서 본다면은 적용이 매끄럽지 않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의 철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 중요성은 자유론에 가야 되고, 그의 공리주의, 에서는, 덕의 윤리학으로 빠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어떤 정합적인 포괄적인 체제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현대 공리주의자들도 미래의 패러다임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다 선호공리주의의 패러다임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미래의 공리주의 패러다임은 그 적용에서 하나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래 공유지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고 6장 하겠습니다.